아이를 찾아온 사람들.
일단 해놓은 게 없으니까 쭈뼛쭈뼛하고 자신감도 없고 할 때, 그때는 제가 북한에 잤다는 걸 말하기 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고향이 북한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이주해서 온 거니까 아는 사람 하나 없었고, 누구나 그렇지만 또 정보가 너무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미래에 뭘 해야 될까, 내 꿈 무엇일까라고 좀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에 왔으니까 그냥 북한에서 고생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잘 누리고 살자 주의.
기왕 한국까지 왔으니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한국 사회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보름 뒤인가 20일 뒤에 그런 그 합격 조회를 하는데, 진짜 합격이 딱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김세라님 합격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그런 뭐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아무튼 이룬 거잖아요.
대학을 졸업했고 국가 자격증을 땄고 종합병원 간호사에서, 이제는 태평양 건너 미국 병원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
저도 진짜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 해봐야겠다. 또 주위에 학교 다니실 때 또 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임상 경험이 있으면 미국 가서도 인정이 되고 한다 해가지고 치르고 가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간호사 김세라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저희 미래를 위해서 꿈을 향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김세라입니다.
두만강을 지척에 두고 살았던 함경북도 사람 김세라 씨는 이제 13년 차의 한국 사람입니다.
벌써 한국 정착한 지가 그러면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어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꽃다운 20대인데,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보내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경성 같은데요?
아니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죠.
네.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살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30대 중반이 돼 있습니다. 김세라 씨는 지난 13년간의 시간이 어제같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아니, 그럼요. 당연히 북한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만 먹으면은 가는 길이 조금 가정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만히 있으니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찾고 물어보고 노력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모든 순간이 익숙해질 즈음이 되고 나니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을 살피고 치료해주는 간호사가 된 세라 씨 자신도 대견하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내 꿈이,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본 게 없어서 군인이 꿈이었어요, 여군이.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군인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고향 북한에 살았을 때 세라 씨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를 가서 멋진 제복을 입은 장교로 북한 조국의 자랑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종적을 알 수 없었던 실종자가 둘이나 있는 세라 씨 집에서 인민군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살 때 한국을 왔고 저는 사실 한국에 올 때 저희 어머니를 다시 교육을 시켜서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북한에서 살 때도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탈북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뭐 저희 친족 큰아버지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집은 반역자 집안이다. 뭐 엄마가 도망가고 언니가 도망가고 나라를 배반한 반역자 집안이다.
큰아버지도 세라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엄마도 언니도 사라져버린 상황. 그 당시 너도 나도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돈 벌어오겠다고 나섰던 시절이었지만 세라 씨는 반역자 집안의 딸이라는 이웃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에 반해서 뭐 애국자 집안이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뭐 자녀 세 명을 다 군대에 보냈다. 근데 너희 집은 다 나라를 배반했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세라 씨는 아버지와 동생과 살았습니다. 세라 씨가 두만강을 건너기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엄마 없는 그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늘 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힘든 시간은 아버지가 다 저희를 돌봐주셨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버지도 대단하신 게 저희를 안 버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를 돌봐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모성애만 있는 게 부성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 때 혼자 아니면 형제
동생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네,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동생은 또 엄마한테 중국에 가서 먹을 거 가져오자 하고 그냥 배낭 갖고 데리고 왔고 한국에 간다는 말은 일단 위험하니까 안 했던 것 같아요.
세라 씨가 두만강을 건너게 된 것은 소식이 끊겼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고 보니 반역자로 낙인 찍힌 엄마만 돌아오면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이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뭐라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서 한 7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막 중국으로 오래요. 그래서 엄마가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에 와서 같이 살자 했는데 저는 진짜 먹을 게 너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엄마 없이 또 아빠도 돌아가시고서 제가 너무 그때는 먹을 게 얼마 진짜 딱 한 일주일 먹으면 떨어질 분량의 식량이 딱 있을 때서 엄마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오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머니 그냥 여기 조선에 나오셔가지고 북한에서 조선이라 하거든요. 조선에 나오셔서 그냥 자수하고 같이 살자 뭐 이렇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뭐 헛소리 한다면서 결론은 얘가 안 된다 싶으니까 남조선에 왔더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간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조선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 엄마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던 세라 씨는 어느새 중국 대륙을 달리고 있었고 처음 느껴본 숨막히는 동남아 공기를 마시다가 엄마를 따라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살 수 없으니까 왔죠. 그래서 왔는데 베트남에 와서 본 중국에 와서 본 세상과 또 베트남에 와서 본 세상과 이곳 대한민국에서 본 세상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제가 생각하고 나올 때 그 마음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저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짜는 없다. 무엇이든 어찌됐든 죽을 각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사실 두만강을 넘어서면서부터 몸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왜냐면 딱 중국에 왔는데 그때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그 중국에 방문했다가 가는 길에 뭐 용촌 폭발 사고라고 났대.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몰랐어요. 근데 중국 건너가니까 그 한국 TV로 용촌 폭발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몰랐다고 했더니 중국 분이 너희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왜 모르냐고. 그렇게 다 폐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몰랐죠.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세상에 부딪히면서 북한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많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나라, 내 조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스무 살의 세라 씨. 중국 땅에 와서야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살고 있다는 한국까지 쫓아가 조국 북한으로 데려올 생각이었지만 엄마가 연결해준 길잡이 브로커 아저씨를 따라 나선 뒤 매일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모든 분들은 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목숨을 걸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 오셔가지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좀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람
예,
써주시고.
사람 써주셔서 돈 주셔서 그 브로커라는 사람을 싸서 했는데 뭐 중간에 뭐 인질도 잡히긴 했었는데 뭐 괜찮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가다가 잡히고, 가다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버려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늘 기가 막힌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연결됐습니다.
만약에 경우를 항상 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간에 뭐 인질 잡혀도 풀려났고, 가는 곳마다 그런 누군가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는 마음도 그때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추격으로 벗어났고, 베트남 이민국 수용소를 거쳐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을 때, 안가 한쪽에 꽂혀 있었던 책한 권이 세라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제가 그 수용소의 노래라는 그 강철한 기자분이 쓰신 그 책을 봤어요. 왜냐면은 한국행 기다리면서 밖에 베트남 사람이랑 피부가 다르니까 못 나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좀 충격적이었고, 예. 그래도 베트남에 왔을 때까지는 그래도 뭐 김정일한테는 뭐 장군님이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거기는 한국행 기다리시는 북한 분들이 저한테 너뭐 북한 직행이니 북한에서 바로 왔구나 얼굴을 보니 너희 김정일이 잘 있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언니 어떻게 존함을 저렇게 세 글자를 함부로 부르냐 막 네,
장군님을.
장군님은 좀 미쳤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렇게 책을 읽고 또 TV와 드라마, 한국의 그런 문물들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어느 순간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난안 되겠니, 이 세상에서 다음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드라마 한편 때문에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파격적인 내용의 드라마 연속극. 조인성이라는 이름의 미남 배우가 뱉어냈던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웃었다, 울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 조인성이 발리에서 생기니 진짜. 아, 진짜. 조인성 너무 잘생겼고, 진짜. 한국 가면 조인성 꼭 봐서, 뭐, 팬사인, 뭐, 가야지, 막 이랬는데. 조인성 못 봤어요, 지금까지. 지금. 조인성 최고였죠. 조인성의 그, 발리에서 생긴 이 피아노, 막. 그런 김지원도 너무 잘생겼고, 송승헌도 너무 잘생겼고, 막.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 그렇게 다들 잘생겼어요, 남자들. 아, 근데 평균적으로 잘생겼어요. 봤을 때. 너무 잘생겼어요. 네, 목소리도 안 나는데 그래도 저는 잘 나는 게 좋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간호사 김세라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문입니다.